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거든요. 성찬식 행할 때에 어떤 의미로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33절에 오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또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뭔지 성찬식 행하면서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아,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고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너무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 뒤에 6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라고 말했으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또 지극히 아주 이게 육신의 떡을 구하며 오병의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을 이게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거기 51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그랬고, 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아,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한다,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래? 라고 그렇게 했고, 또 아니 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지가 생명의 떡이래? 라고 막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봤던 예수는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것으로만 우리가 듣고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도 아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수근거려 이렇게 말할 때 43절 보니까 너희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온다는 게 아니죠.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46절에 해석하기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본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냐면 어떤 사람도 나아올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나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게 한 자체가 은혜고 깨닫는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 하시면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깨닫는 것도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고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 또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 때에 또 제자들에게 성찬식 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고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육신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희미하게 그림자만 알고 믿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직접 눈으로 보았고 이렇게 증거한 사람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사실은 큰 자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눈으로 보았지만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3절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먹었던 만나,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이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나가 있는데 그게 내 살이고 내 피다.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와 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보여주십시오. 만나를 주십시오 하고 육신의 양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지극히 육신의 양식을 구합니다. 아, 나 잘되게 해달라고. 이제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극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고 또한 구원이니까 우리는 이미 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육신의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허망한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바로 믿음의 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능력이 없다.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과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 그 원수됐던 담을 헐고 이제 주님과 화목해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복을 얻게 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에 그분의 심장으로 영혼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분의 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 더불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서로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서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보면 이렇게 잡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성격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배우는 과정도 다르고 저 아주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한 몸이다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의 피와 살이 흐르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바로 원수라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니데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수님의 심장 판막기를 주십시오. 주님, 내 눈에 예수님의 콘택트 렌즈를 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귀에 예수님의 보청기를 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느끼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콘택트 렌즈로 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청기로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분의 기도처럼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은 아주 세상의 잡단 소리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청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소리만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청기를 끼십시다. 예수님의 콘택트 렌즈를 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듣고 보고 느끼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